네,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이틀 만에 또다시 동해상으로 발사체를 쐈습니다. 한국군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새벽 2시 59분경과 3시 23분경 함경남도 영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의 단거리 발사체를 두 차례 발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청와대는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크다면서 정밀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정경두 국방장관, 서훈 국가정보원장 등이 참석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관계 장관들은 북한이 지난달 25일과 31일에 이어 또다시 발사체를 발사한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군사적 긴장 완화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인지하고 있으며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미 행정부 고위 관리는 북한의 추가적인 미사일 발사 보도에 대해 알고 있다고 VOA에 전하고 계속해서 상황을 주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맹인 한국, 일본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이 러시아와의 군비 경쟁을 제한하는 중거리 핵전력 조약 INF를 공식 파기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오늘 태국 방콕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고 조약이 끝을 보게 된 책임은 전적으로 러시아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어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러시아가 먼저 INF를 위반했기 때문에 조약을 파기하는 게 집단 안보상의 이익에 가장 부합한다는 데 미국과 나토가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2월 기자회견을 통해 러시아의 INF 위반에 대응해 미국도 조약 이행을 중단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당시 폼페이오 장관은 러시아가 최근 수년 동안 신형 순항미사일인 9M729를 개발 배치해 INF를 어겨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6개월 안에 위반사항들을 시정하지 않으면 INF는 공식 파기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일본이 전략품목 수출 심사 때 간소화 혜택을 주는 화이트리스트 백색 국가 목록에서 한국을 제외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늘 아베 신조 총리 주재 강요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출무역관리령 정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세코 히로시기 일본 경제산업상은 각의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오는 7일 나루이토 천황 명의로 개정안을 공포하고 21일 후인 28일자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코 경제상은 이번 결정의 배경에 대해 한국과 신뢰감을 갖고 대화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하면서 최근 한일 갈등을 우려하고 있는 미국 정부에도 이번 각의 결정 내용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일본의 경제보복이 이어지는 것으로 보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오늘 텔레비전으로 생중계된 긴급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거부하고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대단히 무모한 결정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앞으로 벌어질 사태의 책임도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오늘 태국 방콕에서 기자들에게 추가 관세는 경제 통상 마찰을 푸는 생산적인 방안이 될 수 없다며 절대로 옳은 길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어제 트위터를 통해 3천억 달러어치 중국산 제품에 10% 관세를 매길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다음 달 1일부로 공식 발효된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베네수엘라에 대한 봉쇄를 검토 중이라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최근 중국과 이란이 베네수엘라 사태에 개입 수위를 높이고 있는 데 대해 봉쇄 혹은 격리를 고려하고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언제 어떤 방식으로 봉쇄 조치를 진행할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미국 정부는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에 대한 퇴진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파괴 등을 이유로 마두로 정권 주요 인사들을 제재 명단에 올리는 한편 군사 옵션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미국은 이란 정권에 대한 제재를 계속 유지할 것이고 세계 어디서나 제재를 집행하겠다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말했습니다.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을 참석을 위해 태국 방콕을 방문 중인 폼페이오 장관은 오늘 현지 청년 리더십 행사 연설에서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지금까지 BOA 세계뉴스 들으셨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일 금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이윤영입니다. 요즘은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진 만큼 결혼과 출산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유럽연합 EU에 따르면 40세가 넘어서 첫 아이를 출산하는 여성의 비율이 2년 전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U 공식 통계기구 유로스타트에 따르면 2017년에 첫 아이를 출산한 여성 약 230만 명 중 대부분은 20세에서 39세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10대에 첫 아이를 출산한 어린 엄마가 약 8만 명으로 3.7% 비율이었고요. 40대 이상의 나이에 첫 아이를 출산한 여성은 9만여 명으로 전체의 4%에 달했습니다. 2015년과 비교할 때 10대에 첫 아이를 출산한 비율은 0.3%포인트 줄어든 반면 40대 이상 첫 아이를 출산한 비율은 0.4%포인트 늘었습니다. 2017년엔 50세 이상이 돼서 첫 아이를 낳은 사람은 1,000명 가까이 됐는데요. 40세 이상 첫 아이를 출산한 사람이 가장 많은 나라는 스페인으로 8.8% 비율을 차지했고요. 이탈리아, 그리스,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순이었습니다. 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2010년에서 2017년 사이 10대 여성의 출산율은 절반 정도로 가장 많이 감소했고요. 20대 초반 여성의 출산율도 21% 줄어든 반면 30세에서 54세 여성의 출산율은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뉴스 따라잡기 보내드립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아침을 맞은 이곳 워싱턴은 현재 24도로 일부 흐린 날씨를 보이는데요. 주말인 내일 북한은 가끔 구름 많겠지만 내일 오후까지 평안북도와 함경도 북부 지역은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20mm가 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5도에서 24도, 낮 최고기온은 23도에서 33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24도에서 33도, 신의주 23도에서 32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 24도에서 33도, 함흥 23도에서 31도, 청진 지역은 22도에서 29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당신에게 비바람이 몰아칠 때, 세상의 짐이 버거울 때, 내가 당신을 따뜻하게 안아줄게요. 내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노래하는 To Make You Feel My Love 들어보시죠. 트리샤 이어우드가 부릅니다. When the rain is blowing in your face and the whole world is on your case I could offer you a warm embrace to make you feel my love When evening shadows and the stars appear And there is no one to dry your tears I could hold you for a million years To make you feel my love I know you haven't made your mind up yet But I would never do you wrong And I've known it from the moment that we met No doubt in my mind where you belong I'd go hungry, I'd go black and blue I'd go crawling down the avenue There ain't nothing that I wouldn't do Make you feel my love. The storms are raging on the rolling sea and on the highway of regret.
make your dreams come true. Nothing that I wouldn't do. Go to the ends of the earth for you. To make you feel my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일본이 수출 심사 우대 국가, 이른바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수출 무역 관리령 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산 수출품 추가 관세 발표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요즘 베이징 시내에서 이슬람식 식당과 상점 간판이 철거되고 있는데요. 이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백색 국가 명단에서 제외하기로 했군요.
네, 일본 정부가 2일 각의에서 한국을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아베 신조 총리 주재의 강요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화이트리스트라는 게 뭔가요?
네,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품목의 수출 절차를 간소화해주는 나라들의 목록입니다. 현재 일본은 27개 나라를 이 화이트리스트, 즉 백색 국가 목록에 포함시키고 있는데요.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건 한국이 처음입니다.
그럼 앞으로 이 백색 국가 목록에서 제외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무기 전용에 사용될 수 있는 수십 개의 품목 외에도 200여 개가 넘는 제품에 대해서 개별 심사를 거쳐야만 수출을 허용합니다. 한국은 그동안 백색 국가 목록에 포함돼 있어서 일본산 전략 물자를 수입할 때 3년에 한 번씩 포괄적으로 허가를 받았는데요. 하지만 앞으로는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즉 심사가 까다롭고 길어질 수 있다는 건데요. 일본 정부는 군사 전용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수출을 허가하지 않을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가 왜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겁니까?
네,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은 이번 조치가 국가 안보를 위해서 적절한 수출 통제를 하기 위한 걸로 한국의 수출 관리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데 따른 거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가 한국 대법원이 내린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라는 의견이 팽배합니다.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지난해 나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10월에 한국 대법원은 일본 최대 철강업체인 일본 제철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한국 대법원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통해서 일본이 지급한 3억 달러가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금 성격이 아니라면서 강제징용자는 저마다 위자료 청구권이 남아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이 문제는 모두 일단락 됐다는 입장이고요. 한국 대법원의 이런 판결이 나오자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이후 양국 간의 갈등이 고조돼 왔습니다.
한국에서는 일본의 이번 조치가 대법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성이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대항 조치, 즉 보복 조치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순수한 경제 통상 현안에 대한 판단으로 진행된 거라고 주장했는데요. 세코 경제상도 이번 결정의 배경과 관련해서 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는 관련이 없다면서 현재 한국과 신뢰감을 갖고 대화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지난달에도 비슷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달 4일부터 일본은 스마트폰, TV, 반도체 부품 등 세 가지 품목의 수출 규제를 단행했습니다. 한국에 적용해왔던 수출 간소화 우대 정책을 폐지한 건데요. 우대 정책 폐기 대상이 한국의 주력 수출품들에 필요한 소재여서 삼성전자를 비롯한 한국의 주요 기업들이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거라는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시민사회에서는 일본 여행 자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조치는 언제부터 시행되는 겁니까?
네, 오는 7일 나루히토 천황 명의로 개정안이 공포되고요. 21일 후인 8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한국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2일 일본 정부 발표 직후에 긴급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이번 사태를 논의했는데요. 일본이 한국의 경제를 공격하고 한국 경제의 미래 성장을 가로막아서 타격을 가하겠다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벌어질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경고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도 맞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고요?
네, 홍남기 한국경제부총리가 국무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일본이 무역 보복 조치를 즉각 철회할 걸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한국도 일본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닫는 양상이군요.
네, 현재 한국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이 쥐소미아 파기도 검토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청와대는 2일 한국 정부에 대한 신뢰 결여와 안보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나라와 민감한 군사정보 공유를 하는 게 맞는지를 포함해서 종합적인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갈 거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아시아의 두 주요 국가이자 미국의 우방국들인데요. 현 사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양국의 갈등 관계가 증폭되는 걸 우려하면서 중재 노력을 펼쳐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두 나라는 미국의 주요 우방국들로 양국의 갈등은 직접 해결하는 게 좋지만 필요하다면 중재에 나설 의향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또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도 아세안 외무장관 회의가 열리는 태국 방콕에서 강경화 한국 외교장관,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과 3자 회담을 마련하고 중재에 나설 예정이었는데요. 하지만 이미 일본 가기의 결정이 나온 후라서 성과가 없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미국과 중국 무역 전쟁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전날 발표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군요.
네, 중국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표에 맞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이 만약 추가 관세 조치를 실행한다면 필요한 반격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화 대변인은 또 중국은 무역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미국과의 무역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중국에 대한 관세를 전격 발표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1일 인터넷 트위터에 최근의 미중 무역 관계 상황을 설명했는데요. 3개월 전에 미국은 중국과 합의를 이룬 걸로 생각했지만 유감스럽게도 중국이 서명 직전에 재협상을 결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중국은 미국산 농산품 수입의 규모를 늘리고 마약류인 펜타닐의 대미 수출도 막겠다고 약속했지만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9월 1일부터 3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1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적었습니다.
며칠 전 미국과 중국이 고위급 무역 협상을 재개했는데요. 별 진전이 없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죠.
네, 그렇습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 대표부 대표와 스티븐 무너신 재무장관이 이끄는 미국 대표단이 중국 상하이를 방문해서 30일과 31일 이틀 동안 류허 중국 경제부총리를 단장으로 한 중국 협상팀과 협상을 벌였는데요. 당초 예정 시간보다 협상이 빨리 끝나면서 별 성과는 거두지 못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양국 정부는 이후 양측이 건설적인 대화를 나눴다는 원론적인 내용의 공식 성명만 내놨습니다.
그럼 추후 협상은 없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양국 정부 모두 9월에 다시 워싱턴에서 협상을 재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트위터에 관세 부과를 발표하면서 앞으로도 양국의 미래를 밝게 만들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건설적인 협상이 계속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관세 발표로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지금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이 열리는 태국 방콕을 방문 중인데요. 폼페오 장관도 이번 조치에 대해서 설명했군요.
네, 폼페오 장관은 현지에서 기자들에게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는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행위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중국은 통상체계를 악용해왔다면서 이제는 멈출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방콕에는 왕이 중국 외교부장도 있지 않습니까? 네. 왕이 외교부장은 미국의 이번 조치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 왕이 외교부장은 관세를 부과하는 건 무역 갈등을 해결하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도 이날 입장문을 내놨는데요. 중국은 필요한 반격 조치로 국익을 단호히 지키고 모든 결과는 미국이 감당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최근 중국 당국이 이슬람식 식당이나 상점의 간판 단속에 나서고 있다고요?
네, 중국 당국이 요즘 베이징 시내에 있는 할랄 식당이나 이슬람 물건을 파는 상점 등의 간판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아랍어나 이슬람교의 상징이 들어간 간판은 철거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건데요. 이는 중국 내 이슬람 신자들, 즉 무슬림의 이른바 중국화 노력의 일환이라고 로이터통신은 지적했습니다.
할랄 식당은 어떤 식당인가요?
네, 할랄은 아랍어로 허용되는 것, 허락하는 것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슬람교의 신이 허용한다는 건데요. 대부분의 이슬람 신자들은 율법에 따라서 이슬람식으로 도축한 짐승의 고기 등 이른바 신이 허용한 음식, 즉 할랄 음식만 먹습니다. 이런 음식은 할랄 음식을 파는 곳이 할랄 식당입니다.
그런데 중국 당국이 이런 식당이나 상점의 간판을 단속하는 이유가 뭡니까?
네, 종교도 중국 공산당 사상과 중국 문화를 따라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중국은 지난 2016년부터 이른바 종교의 중국화 방침을 세우고 종교적인 색채를 띤 간판 철거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현재 아랍어의 문구가 새겨진 간판 제거는 물론이고요. 곳곳에서 이슬람 사원도 철거되는 상황입니다.
중국에는 현재 이슬람 인구가 얼마나 있나요?
네, 전국적으로 2천만 명가량 거주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은 공식적으로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중국 정부는 신자들이 공산당 사상을 따르도록 이런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슬람식 음식을 파는 건 허용하지만 간판은 안 된다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현재 베이징 시 당국자들은 시내에 있는 할랄 상점을 방문해서 이슬람교 상징인 초승달이나 할랄이라는 글자 등 이슬람을 상징하는 글자를 제거하라고 요구하는데요. 이들은 상점 직원들이 글자를 지우거나 철거하는 걸 끝까지 지켜보고 있다고 목격자들은 전했습니다. 일부 상점은 할랄이라는 말 대신에 이슬람이라는 말의 중국식 표기로 간판을 대체했고요. 일부 상점은 종이나 테이프로 간신히 가린 정도입니다.
베이징 시내에 있는 모든 이슬람 식당이나 상점의 상황이 다 비슷한가요?
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아직 이슬람 글자가 쓰여진 간판이 그대로 있는 식당이 있긴 한데요. 당국으로부터 간판 철거 명령을 받았지만 새 간판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식당도 있고요. 이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종교와 문화의 일치를 요구하는 거라면 단지 이슬람교만의 문제는 아니겠네요.
네, 맞습니다. 중국에는 현재 약 1억 명의 기독교인들이 있는 걸로 추정되고 있고요. 많은 지하 교회들도 있는데요. 중국 당국은 이들 교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십자가 등을 철거하면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9년 이슬람 인구가 많은 신장 위구르 지방에서 폭동이 일어난 후에 이슬람 교도들에 대한 감시를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미국 연방 상원이 2년 동안 정부 지출을 확대하고 부채 한도를 늘리는 내용의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안에 서명할 계획입니다. 공화당 하원 의원들 가운데 유일한 흑인이었던 윌리엄 허드 의원이 내년 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화당이 내년에 하원 다수당 위치를 되찾기는 힘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 들어 지금까지 미국에서 20건에 가까운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가정 불화로 인한 총기 사건이 이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소식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상원에서 중요한 예산 관련 법안이 통과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연방 상원은 1일 앞으로 2년 동안 재정 지출을 확대하고 또 부채 한도도 늘리는 내용의 법안을 찬성 67표 대 반대 28표로 승인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달 25일에 이미 하원을 통과한 바 있습니다.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이 서명을 해야 발효가 되는데요. 이 법안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일찌감치 이 법안에 대한 지지를 나타낸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민주당과 공화당 행정부가 이 법안에 대한 합의를 이루자 대단한 법안이라면서 공화당 의원들에게 찬성표를 던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어떤 내용의 법안인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네, 먼저 이 법안에는 2021년 7월까지 정부 부채 한도를 유예하는 내용에 들어있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정부가 더 빚을 낼 수 있게 됐다는 의미인데요. 앞서 재무부는 의회가 서둘러 부채 한도를 올리지 않으면 정부가 디폴트,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 상황을 맞을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법안 통과로 내년 미국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에 부채 한도 문제를 놓고 행정부와 의회가 대립하는 사태를 피하게 됐습니다.
정부 지출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10월에 시작하는 2020 회계연도 재량 정부 지출 규모를 1조 3,700억 달러까지 늘리고 다음 2021년 회계연도에는 이를 조금 더 늘린 1조 3,750억 달러 규모까지 늘리는 내용입니다. 국방 예산과 국내 지출 부분을 동시에 늘리는데요. 여기서 재량 지출이라고 하면은 의회가 재량으로 규모를 정할 수 있는 지출 항목을 말합니다. 이 사회보장연금이나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등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항목은 제외한 거죠.
메디케어는 노인을 위한 건강보험제도, 메디케이드는 빈곤층을 위한 건강보험제도를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미국 연방정부는 이 같은 의무지출 항목에 매년 수조 달러를 쓰고 있는데요. 이 사회보장연금과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관련 지출이 매년 정부 예산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국방 예산이 특히 많이 늘었죠?
네, 올해 국방 예산이 7,160억 달러였는데요. 2020 회계연도, 그러니까 올해 10월부터 시작되는 2020 회계연도에 7,380억 달러로 늘리게 되고요. 2021년 회계연도에는 7,400억 달러 이상으로 또 늘어나게 됩니다.
비국방 부문은 어떻습니까?
네, 2020 회계연도에 6,320억 달러, 그 다음 해에는 6,340억 달러 이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 공화당 쪽에서는 원래 국방 예산은 늘리고 이 비국방 부문은 줄여야 한다고 주장을 했는데 민주당이 비국방 부문 역시 국방 예산과 보조를 맞춰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결국 이같이 양 부분을 두 부분을 모두 늘리기로 합의를 이뤘습니다.
이런 지출 증가가 현재 연방정부 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네, 지난 2월에 이 연방정부 적자가 22조 달러를 돌파했는데요. 현재 22조 5천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새 법안은 매년 재정 적자를 1조 달러 늘리게 된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이 보수적인 공화당 의원들은 정부 재정 적자가 크게 늘어나게 된다면서 이번 법안에 반대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랜드폴 상원의원 같은 경우에는 미국 역사상 재정적으로 가장 무책임한 법안이라며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운동 당시에 재정적자를 없애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오히려 재정적자가 늘어나는 그런 상황인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지난 2017년 1월 이후에 미국 재정적자가 2조 5천억 달러가 늘었다고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이 추진한 조세 개혁에 따라서 세입은 줄어든 반면에 정부 지출은 계속 늘려온 데 따른 건데요. 트럼프 행정부는 높은 경제 성장이 이 세금 감면으로 인한 부족분을 메꿀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지난해 미국 경제 성장률은 이 목표치인 3%에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듣고 계십니다. 공화당 소속 연방 하원 의원들 가운데 유일한 흑인 의원이 은퇴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윌리엄 허드 하원 의원이 내년 선거에 출마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허드 의원은 1일 웹사이트에 올린 성명에서 이같이 밝혔고요. 이 앞으로 민간 분야에서 국가를 위해 기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허드 의원은 어떤 사람입니까?
네, 올해 41살로 3선 의원인데요. 미국과 멕시코 간 국경 지역인 텍사스주의 23선거구를 대표해왔습니다. 허드 의원은 원래 미국 중앙정보국 CIA 요원 출신인데요. 그동안 하원 정보위원회에 소속돼 있었고 또 정보기술 문제에도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허드 의원은 의회를 떠난 뒤에 이 국가안보와 기술 결합의 문제점에 대한 이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허드 의원의 불출마 소식에 왜 이렇게 관심이 집중되는 건가요?
네, 이 공화당 의원들이 백인 1색이란 비판을 받고 있는데 그나마 하원에서 유일한 흑인 의원이 의회를 떠나게 됐기 때문입니다. 또 허드 의원의 지역구는 경합지인데요. 그러니까 이 공화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 아니라 선거에 따라서 민주당, 공화당 이렇게 지지세가 변하는 곳을 말하는데 이에 따라서 허드 의원이 이제 은퇴를 하게 되면서 내년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가 당선되리란 보장이 없게 됐습니다. 또 사실 허드 의원은 지난해 선거에서 불과 몇백 표 차이로 간신히 3선에 성공했었습니다.
최근 공화당 의원들 가운데 재선에 나서지 않겠다고 밝힌 의원이 또 있었죠.
네, 맞습니다. 올해 들어 벌써 9명이 불출마 의사를 밝혔는데요. 지난 한 주 동안에만 해도 이 허드 의원을 포함해서 6명입니다. 연방 하원이 이제 2일부터 여름 휴회에 들어가는데요. 보통 의원들이 이 시기에 이 재선 도전 여부를 밝히게 되기 때문에 이제 내년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하는 공화당 의원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통 도전자보다는 현역 의원이 선거에서 유리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현역 공화당 의원들의 불출마 선언이 내년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내년 선거에서 공화당이 다수당 위치를 되찾기가 상당히 힘들게 됐다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 실시되는 노스캐롤라이나 재선거에 따라서 달라지게 하겠습니다만 이 공화당은 내년 선거에서 최소한 18명 내지 19명 추가로 의석을 확보해야만 다수당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허드 의원은 흑인이고 또 요즘 불법 이민자 문제로 논란이 많은 텍사스 국경 지역 출신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강경한 이민 정책을 내세울 뿐만 아니라 최근 소수계 의원들을 깎아내리는 발언으로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허드 의원의 입장은 어떤가요?
네, 허드 의원은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특히 국경 정책에 반대를 나타내 왔습니다.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세우는 안은 가장 돈이 많이 들면서 또 가장 비효율적인 국경 보안 방안이라고 반대를 했고요. 또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예방 유예 제도 이 다카에 대한 영구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해 왔습니다.
다카는 어렸을 때 부모를 따라서 미국에 불법으로 들어온 청년들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죠.
네, 맞습니다. 이들의 추방을 유예해주는 제도로 이 전임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도입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에 이를 폐지한다고 선언했습니다. 현재 이 문제로 소송이 제기됐는데 연방법원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다카를 유지하라고 명령한 바 있죠.
CIA 요원 출신이라고 했는데 허드 의원은 러시아 스캔들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허드 의원은 앞서 러시아 대선 개입 문제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의해서 조종당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기고문을 뉴욕타임즈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미국 정보기관은 지난 2016년 대선 때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 개입한 것이 분명하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는데요. 하지만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여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올해 미국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을 분석한 자료가 나왔군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언론인 이 AP통신, USA Today, 그리고 노스웨스턴 대학이 총기 관련 자료를 내놓았는데요. 올해 들어서 총 19건의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건수로 따지면은 예년과 비교해서 큰 차이가 없는데 하지만 지금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사망자 수는 예년보다 더 적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왜 사망자가 더 적을 것으로 보는 겁니까?
네, 올해는 예년처럼 이 대형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2월에는 플로리다주 파클랜드시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 17명이 희생됐었고요. 또 지난 2017년 10월에는 라스베이거스에서 미 역사상 최악의 총기 난사 사건으로 기록되는 그런 사건이 발생해 5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 그 전해인 2016년에는 플로리다주 올랜도에 있는 한 나이트클럽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 49명이 숨졌었죠.
네, 올해는 공공장소에서 발생한 총기 사건 건수도 좀 적었던 것 같은데요.
네, 올해 공공장소에서 발생한 총기 사건은 지난해 10건, 전해인 2017년에 7건보다 더 줄어든 4건에 불과했습니다. 반면에 이 가정 불화로 인한 총기 난사 사건이 크게 늘었는데요. 올해 발생한 이 총기 난사 사건의 절반이 넘는 10건이 이 가정집에서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는 지난 2017년 한 해를 통틀어서 발생한 이 가정 내 총기 폭력 사건과 같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올해 벌써 이렇게 많은 사람이 가정에서 총기로 사망했는데 관련 사고에 대해서는 들은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조사에 참여한 노스웨스턴 대학교의 제임스 앨런 폭스 교수가 AP통신과 인터뷰에서 이 점을 우려했습니다. 이 가정폭력의 경우 공공장소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더 끌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7월 한 달 동안 미주리주와 위스콘신주, 워싱턴주에서 발생한 3건의 가정폭력 사건으로 13명이 모두 총에 맞아서 숨졌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알려진 바가 거의 없습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하지만 최근 이 캘리포니아주 마늘축제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으로 3명이 숨졌는데, 이 사건은 인터넷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서 전 세계로 급속히 퍼져나갔죠.
요즘에 아무래도 스마트폰이나 이런 휴대기기를 통해서 전 세계 소식을 시시각각 확인할 수 있어서 그렇죠.
네, 맞습니다. 특히 사람들이 이 총격 장면을 영상으로 직접 보게 되면은 훨씬 더 강한 인상을 받는다고 합니다. 폭스 교수는 따라서 가정 내에서 발생한 총기 사건으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고 있지만 정작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심각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총기 사건을 어떤 기준으로 분석한 건가요?
네, 이번 자료는 지난 2006년 이후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을 분석했는데요. 총기 난사로 범인을 제외하고 4명 이상이 사망한 사건만 포함해서 집계했다고 합니다. 미 연방수사국 FBI 역시 4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를 이 총기 난사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 20건에 가까운 총기 난사 사건으로 인해 몇 명이나 목숨을 잃은 겁니까?
네, 가정 불화 등으로 인한 총격으로 7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공공장소에서 발생한 총격으로 숨진 사람은 26명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가정에서 총에 맞아 숨진 사람이 훨씬 더 많았던 거죠.
끝으로 앞서 언급된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마늘축제 사건,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전해주시겠어요?
네, 사건을 수사 중인 FBI와 현지 경찰은 범인이 공범 없이 범행을 기획한 것으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범인은 올해 19살인 산티노 윌리엄 레건 씨로 지난달 28일 사건 현장에서 경찰에 총에 맞아 숨졌는데요. FBI는 이 레건 씨가 은둔형 외톨이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고요. 또 레건 씨의 집을 수색한 결과 총기와 방독면, 탄피도 대량으로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범행 동기는 아직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FBI는 현재 이 레건 씨의 소셜미디어, 통화 기록 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워요. 당신에게 말하고 싶어요. 무엇이 날 붙잡고 있는지. 바로 당신의 사랑이에요 노래하는 It's Your Love 들어보시죠. 팀 맥그로와 페이스 힐이 부릅니다. Yeah, yeah, yeah. Dancing in the dark, middle of the night, taking your heart and holding it tight. Emotional touch, touching my skin, and asking you to do what you've been doing all over again. Oh, it's a beautiful thing. Don't think I can keep it all in. I just gotta let you know what it is that won't let me go. It's your love. It just does something to me. It sends a shock right through me. I can't get enough. And if you wonder about the spell I'm under, this happened by taking your hand. And who I am now is who I wanted to be. And now that we're together, I'm stronger than ever. I'm happy and free. Oh, it's a beautiful thing. Don't think I can keep it all in. And if you ask me why I've changed, all I gotta do is say your sweet name. It's your love. It just does something to me.
seems to shock right through me. I can't get enough. And if you wonder about the spell I'm under, oh, it's your love. Just gotta let you know what it is that won't let me go. It's your love. It just does something to me. It sends a shock right through me. I can't get enough. And if you wonder about the spell I'm under, oh, it's your love.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2020년에 시행할 미국 인구조사에서 응답자가 시민권자인지 묻는 말을 추가하는 것을 두고 둘러싼 논란이 마무리됐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지난 6월 해당 질문을 추가하는 것에 일단 제동을 걸었고 그 다음 달인 7월 11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포기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시민권 질문이 빠진 설문지를 가지고 이번 미국 인구조사가 진행되는데요. 뉴스 따라잡기, 오늘 이 시간에는 미국의 2020 인구조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센서스, 인구조사란 무엇인가?
Every 10 years, our Constitution requires the federal government to conduct a census. This helps determine your representation in Congress.
지난 2010년 당시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홍보 영상에 나와 그해 실시될 센서스, 즉 인구 조사에 대해 설명하고 시민들에게 이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미국 연방 인구 조사국이 10년마다 시행하는 인구 조사는 북한이 유엔과 함께 시행하는 인구 주택 총조사와 비슷합니다. 북한에서도 인구 주택 총조사 기간 조사원이 집마다 방문해 가족 수와 가족 구성원 직업 그리고 개인 소득 등을 조사합니다. 하지만 미국은 인구가 많고 인종이 다양하기 때문에 북한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인구 조사가 진행됩니다.
미국 인구 조사의 역사.
미국 연방 헌법은 10년마다 인구 조사를 시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구조사에 응하는 것은 미국에 사는 사람들의 법적 의무입니다. 미국의 인구조사는 지난 1790년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이 취임한 다음 해 처음으로 시행됐습니다. 최초의 인구조사에서는 가군의 구성원의 이름과 16세 이하, 16세 이상인 백인 남성, 백인 여성, 기타 자유인, 그리고 노예의 숫자를 물었습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 결과, 당시 미국 인구는 390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시간이 지나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인구조사도 확대됩니다. 하지만 조사 방법의 한계로 정보를 모아 활용하는 데 제약이 많았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1940년대 들어 미국 인구조사국은 처음으로 통계적 표본 추출법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초기엔 수작업과 장부 기록이 주류였던 인구조사 방법에 1950년대 들어선 컴퓨터가 도입되는 등 그간 많은 혁신이 이루어졌습니다.
인구 조사의 목적.
미국 인구조사국은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공정한 대표자를 뽑고 원활한 행정 업무를 수행하며 무엇보다 하나의 국가로서 미국의 위치를 알기 위해 인구조사를 시행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인구조사 결과는 실제로 지역사회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10년마다 실시되는 인구조사에 수집된 정보에 근거해 각 주를 대표하는 연방 하원 의석수가 결정됩니다. 또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선거구도 인구조사 결과에 따라 10년마다 조정됩니다. 그런가 하면 주정부와 지방정부들은 인구조사 결과를 가지고 의회 선거구와 주입법부, 시 또는 카운티 위원회, 학군을 배정합니다. 그 밖에 이 자료는 매년 연방기금 4천억 달러 이상을 지역에 분배하는 근거가 됩니다. 이런 연방기금은 응급구호와 보건의료, 직업교육, 도로건설, 그리고 공립학교 등에 사용되기 때문에 인구조사 결과는 결국 국민 개개인의 삶에 직접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인구조사의 주체, 미국 인구조사국의 변천.
건국 초기 인구조사는 미 연방정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1880년 연방의회가 내무부 산하에 인구조사 사무실을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1903년엔 인구조사 사무실은 연방 상무노동부에 편입됐고 1913년 상무부와 노동부가 나뉘면서 상무부 산하로 인구조사국이 자리 잡았습니다. 현재 인구조사국 본부는 워싱턴 DC 인근 메릴랜드주에 있고 직원 수는 약 4,300명입니다.
2020 인구조사를 둘러싼 논란.
2020년 인구조사를 앞두고 현재 관련 당국이 준비에 바쁩니다. 이번 인구조사에서는 가구 구성원들에게 모두 7가지 항목을 묻습니다. 나이와 구성원이 히스패닉이나 라티노 또는 스페인계인지를 묻는 말, 인종, 가구주와의 관계, 성별, 집 보유 여부, 그리고 가구 구성원 수 같은 기능적인 질문입니다. 특히 이번 인구조사에서는 추가로 미국 시민권 보유 여부를 묻는 것을 두고 논란이 많았습니다. 시민권 보유 여부 질문은 100여 년 정도 유지되오다 지난 1950년 인구조사 때부터 빠졌습니다. 민주당과 친이민 성향 단체들은 시민권 질문 추가가 정확한 인구조사를 방해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We know that for many people in this country, as a result of a broken immigration system, there are many individuals who might fear participating in the census if a question about citizenship is asked.
불법 이민자 문제와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와 각을 세우고 있는 캘리포니아주의 하비어 베세라 법무부 장관은 불법 이민자들이 신분 노출을 우려해 인구조사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인구조사가 정확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하지만 시민권 관련 질문이 인구조사를 정확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No matter what, nobody can make the argument that this information will be used for immigration law enforcement because it's simply not allowed statutorily and there's no evidence it ever would be.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미국 이민개혁연맹의 댄 스타인 회장은 BOA에 2020년 인구조사에서 취합된 시민권 관련 자료가 불법 이민 단속에 쓰일 것이라는 우려는 근거가 없다면서 불법 이민자들이 인구조사를 기피할 것이라는 주장에는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또 인구조사에 시민권 질문 항목을 넣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미국의 외국 태생 주민이나 불법 이민자가 얼마나 되는지 미국인들이 아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문제를 두고 논란이 가열되자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해 17개 주와 7개 시가 인구조사국과 연방 상무부를 상대로 시민권 질문 항목을 빼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연방 1심과 2심 법원은 원고 측 손을 들어줬고 연방 대법원도 일단 연방정부 조처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대통령 행정명령 발동 등 시민권 질문을 추가할 방안을 찾았지만 결국에는 이를 포기했습니다.
Today I will be issuing an executive order to put this very plan into effect immediately.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11일 백악관에서 윌버로스 상무부 장관 그리고 윌리엄 바 법무부 장관을 대동하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인구조사를 주관하는 상무부에 각 연방기관이 미국에 사는 사람들의 시민권 보유 여부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이날 서명했다는 것입니다. 바 법무장관은 이 자리에서 시민권 질문을 넣으려고 연방정부가 어떤 방안을 추진하든지 바로 소송 등 도전에 직면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인구조사를 제때 진행할 수 없어 기존 계획을 철회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2020 미국 인구조사는 연방헌법이 규정한 대로 진행될 수 있게 됐습니다. 최근 뉴스에서 화제가 됐던 인물을 소개하는 뉴스 속 인물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인공은 보리스 존슨 신임 영국 총리입니다. 영국 보수당은 지난 7월 23일 대표 경선 투표 결과 보리스 존슨 전 외무장관이 9만 2천여 표를 얻어 신임 당대표로 선출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집권당 대표인 존슨 전 장관은 이달 24일부터 총리 직무를 시작했습니다. 올해 55세인 존슨 총리는 영국 명문인 이튼스쿨과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는 일간 더 타임스와 텔레그래프 등 유력 언론에도 몸담았습니다. 존슨 총리는 지난 2001년 하원의원에 당선된 뒤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런던 시장을 연임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저돌적인 추진력이 있는 정치인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존슨 총리는 대표적인 EU 탈퇴 지지자로 영국이 EU와 합의 없이 EU 탈퇴도 불사한다는 이른바 노딜 브렉시트를 강력하게 지지합니다. 이 브렉시트 외에도 존슨 총리 앞에는 현안이 상적해 있습니다. 핵합의를 둘러싼 이란과의 갈등, 그리고 킴 대럭 전 주미 대사의 외교 문서 유출로 불편해진 미국과의 관계도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 2020 인구조사 그리고 뉴스 속 인물론 보리스 존슨 신임 영국 총리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영화를 통해 재미있는 표현을 알아보는 시네마 잉글리시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This is Evelyn and this is Cinema English. 영화를 통해 원어민들이 쓰는 표현을 재밌게 배워보는 VOA Cinema English 코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지난 2018년에 개봉한 나를 차버린 스파이 보며 표현 배워보겠습니다. 스파이 남자친구를 사귀는 바람에 스파이 세계에 몸담게 된 오드리. 오드리의 생일날 그녀의 남자친구는 문자로 이별을 통보하는 것으로 모자라 스파이 임무를 맡기고 떠나버립니다. 그 때문에 오드리와 그녀의 절친 모건은 임무 수행을 위해 유럽 전역을 누비며 범죄자들과 맞섰는데요. 여기서 오늘 배울 표현, own it,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Will you trust us to help you?
Light it up.
This is surreal and I honestly think I'm in shock.
Woman, you are incredible and I want you to own it.
You are incredible and I want you to own it. Own it. Own 하면 무엇을 소유하다라는 뜻 외에도 받아들이다, 인정하다. Accept, admit 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여기서 친구가 오드리에게 한 말 You are incredible and I want you to own it. 넌 정말 멋진 여자야. 인정해 라는 뜻이 되겠죠? I want you to accept it. 항상 자신이 하는 일에 확신이 없었던 오드리. 얼떨결에 주어진 스파이 임무와 옆에서 응원해주는 친구 덕분에 국제 범죄자들과 싸우는 스파이 임무를 수행하며 오드리는 자신감을 키웁니다. 모건이 오드리를 위해 해준 말 You are incredible and I want you to own it.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Will you trust us to help you?
Light it up.
This is surreal and I honestly think I'm in shock.
Woman, you are incredible and I want you to own it.
I want you to own it. 받아들여, 인정해. Accept it. 오늘 배운 표현 한번 써보는 건 어떨까요? That's a wrap for today's Cinema English. 영화를 통해 재밌는 표현 배워보는 Cinema English.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See you guys next time. 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마이클 W. 스미스의 난 당신을 위해 여기 있을 거예요 노래하는 I'll be here for you 전해드리면서 전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뉴스와 뉴스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이은영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When you feel the sunlight fade into the cold night, don't know where to turn, don't know where to turn, and all the dreams you're dreaming seem to lose their meaning. Be your shelter, I'll give you my shoulder.